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 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추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로 뿜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교육방송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다 하고 가면 되겠지만 예능의 그것과도 같은 그런 건축방송 직구석입니다. 어야 아니야?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치? 네. 무슨 말인지 그 나름 맥락이
저도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몰라요? 아유 이런 익숙해질 때 됐잖아.
시대의 흐름에 왜 적응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지 이런 이런
이 정도 방법을. 얘기는 알아야 들어야지.
우리의 핵심 목표는
그런 거야.
그런 거죠. 인사부터 합시다.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건축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입니다.
근데 우리 언제 보면 되게 순서가 생긴 것 같아.
그러게.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한다? 처음에는 안 준 순서대로 했는데.
돌아가면서 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눈치 게임으로 한번.
5월이네요. 행사 되게 많고 날씨 진짜 좋고
오늘 여름 같아요 완전. 날씨
오늘 자동차에서 외부 온도 딱 찍었더니 32.5도 나왔어요.
아 진짜?
올 때
엄청 더웠어.
근데 요새 낮에만 덥더라고요.
맞아요.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해. 선선하죠. 아직까지
다들 잘 보내고 돌아오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돌아왔죠.
네.
이렇게도 대답할 거지 다들?
저는 찾아갈 스승이 없어서.
나 스승의 날 모임 이번 주에 두 개 했더니 힘들어 죽겠어.
행사가 많은 달이 5월이.
그러니까 이제 어수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소식이 있잖아요. 드디어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뭐... 쫓겨나지 않고.
그렇죠. 계획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지름신의 강요.
진짜 지름신이야 우리.
갑작스레.
너무 저희가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뭔가 장비를 구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장비가 아니라서 전이랑 이제 편집이나 녹음 상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잘 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음질이 괜찮을지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마이크별로 소리가 따로따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사무실 바깥에 많은 소음들이 그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온 우주가?
온 우주가 도와줄 거예요. 그 우주 속에는 여러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 형편으로는 어쨌든 최대한의 장비인 거죠.
그렇죠.
좀 테스트 기간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음 상태에
좀 나아질
따라서.
그렇죠. 누군가 도와주신다면 뭐.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음질이 마음에 음질이 마음에 안 드시는 우주 여러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렇죠.
하여튼 이게 뭔가 맨날 녹음실에서 하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느긋하고 좋네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너무 느긋해져서
시간 제한도 없고
빨리 하자고 빨리 하자고 나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녹음 몇 시간 할지 모르겠어. 나는
녹음하러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산책하고
우리 만난 지 1시간 반 만에 1시간 반 넘게 걸렸지.
그렇죠.
녹음 드디어 겨우 시작했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가정이 있으신 토리 아빠만 발을 동동.
아 그럴게요.
그러면 토리 아빠의 바램을 우리가 도와주는 우주가 된 마음. 네, 댓글 소개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번에 댓글이 많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
좋겠다.
실내 건축 학도?
학생이.
풋풋한 2분의 1이.
아무리 연상녀가 대세라지만 요새.
그러니까.
저의 팬이시라시면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남편이 있네요.
우주가 안 도와줬네.
청취자 하나 나간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그 연예인들이 결혼을 숨기고 그러는구나.
아니야, 이분은 그래도 계속 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방송에 한마디 해주세요.
건축학도.
떠나지 말라고. 정말
수자님 혹시 뭐 여동생이나 없으세요?
없어요. 결혼 안 한 오빠가 있네요, 오빠. 저희 집안의 근심거리.
넘기시려고. 근심거리를 넘기시려고, 이분한테.
계속 들어주세요.
상냥하게 말해줬어.
실내 건축 학도님.
그리고 뚝딱님께서 또.
세 번째. 세 번이나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세 번째 듣는다.
정주행을 세 번째 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연속으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놓치거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세 번째 들으면서 좀 더 이해가 된다고.
이러면 다시 교육방송으로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이거? 예능을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했던 그 농담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빵 터지는 거였지? 막 이러면서.
듣다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위험한 것 같아.
뭐가요? 지금 강수영이도 지금 우리 쪽으로 돌아왔다니까, 이쪽으로.
나 지금 좀.
재미를 느끼고 있어,
나 좀 조심하려고.
아니, 뭔가 우리보다, 뭔가 방송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
아, 우리가 이런 거 했었나? 막 이런 것들.
우리는 모르잖아. 뚜딱님이 그렇게 여러 번 들으시는데 지난 에피소드는 좀 어려워서 다시 또 들어보고 찾아보고 하신다고. 완전히 되게 모범적인 교육방송 청취자의 자세.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어쨌든 계속 들어주셔서.
그리고
피콜로 더듬이님. 플랜트 쪽에서는 좀 웃긴 게 감리가 있어도 시공시에 감리 허락받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책임은 설계자가 지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저번에 그거 때문에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더 심해진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힘드시겠네요.
네. 그리고 역시나 우리 팀 멤버에 가까운 캐나다 통신원님께서
모니터하고 계셔, 모니터.
그러니까 저번 생활정보에서 강 소장님이 트럭을 빠뜨리셨다고.
네, 아, 그러게요.
캐나다 북미 쪽에서는 뭐 차 없으면, 특히 트럭 없으면 뭐.
생활정보 하듯이 읽어주세요, 강 소장님이.
할까요? 트럭은 승용차와는 달리 운전자가 운전을 위해 탑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뒷부분의 적재함으로 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읽은 게 너무 많겠다.
많을 것 같아서.
이게 그 여기까지.
픽업 트럭이라고 하나요?
픽업 트럭.
짐 실을 수 있는 거. 정말 갖고 싶은 차인데.
이거 되게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남자분들 맞아. 중에서.
나름 로망이.
그래서 쌍용차에서 나온 차 중에서 그거 좀 잘 팔렸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아, 무쏘 뒤에
무쏘 써가지고 그것도 있고 다른 거 새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뒤에
로디우스 뭐 하여튼 그런 걸로 뒤에 이렇게 좀 달려 있는 걸로 앞에 4명 타는 걸 걸요 아마.
그래서 요새 이제 캠핑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북미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런 투박한
영화에 나오는 그 큰 투박한 트럭 말하는 거는
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집에 이런 것도 자기가 막 고치고 하니까 그런 거 막 자재 같은 것도 운반하고 이런 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크루즈 빌레가스 맞나? 저번에
소개했던 크루즈 바이가스.
바이가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통신원님이 해주셨는데.
근데 팟빵에서 이제 막 뭔가 이렇게.
그렇죠. 토론이 뭔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걸 저 지금 봤네요.
거기 적은 거 아니야?
노웨어님이 이제 캐나다 통신원님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좀 달아주셨어요.
네, 뭐 예술이거나 건축이거나 모든 게 책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그럼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재밌는 토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달아주세요.
두 분의 어떤 내용들이 다 뭔가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나이 한방님께서 주소를 남겨주셨습니다.
주소를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댓글도 달았지만 이거 공개인데요.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네,
그동안 안 달아주셨던 게 그 일주하고 일주시고 이렇게 바뀌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동안 못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난 도망가신 줄 알았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동호수까지. 하긴 뭐 우편을 받으시려니까 적긴 했는데.
저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
저스티나 곽 님께서 재미있게 잘 들었 재밌었다고. 네.
9회 방송 재밌게 잘 들었다고 네. 해주셨고.
다음에 정용관님께서 아 기다리던 휴가 중이지만 외면하지 않고 후후라는 거는 들으셨다는
네. 네. 그날 10회 일부 업로드 날이 연휴였잖아요.
그렇죠. 연휴 네. 들어가면서.
노동절 연휴. 네.
네. 그래가지고 연휴 기간 다 모두 휴가 떠나신 거 아니죠? 이러면서 공지글을 올렸는데 거기다 댓글을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그리고 장준호님이 지난해의 영향으로 매일 만나는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데 왜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우리가 뭘
뭐지? 우리가 뭘 한 거야? 건데,
어? 우리가 뭘 한 거지?
거지?
왜지? 어. 난 이거 보면서
나 이거 뭘까 막 계속 고민하고 있어.
다들 들어볼 생각은 안 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옛날에 그거 알아요? 유희열 그 라디오에서 유희열 라디오 그 애청자들끼리 통하는 수식어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난 이게 있었어. 그래서 사연이 막 와. 길 뭐 편의점에서 누굴 만났어. 근데 자연스럽게 그 모양의 손가락을 딱 했더니 상대편도 딱 보면서 똑같은 이렇게 아 너도 유희열 우리 같은 아, 그거구나
약간 막, 그게 루저 방송 같은 느낌이
있어 약간
있어가지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팟캐스트도 그런 거 있던데 유명한 다른 팟캐스트들 보면 청취자들끼리 만나서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같이 응답해주면 이제 같은 청취자다 이런 것처럼 어 우리도 그런 거 뭐 하나 만들어야 되나?
우리가 모르잖아 이게 왜 그러니까
이건 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봄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변에
아니 잠깐 들어보면 돼
지난해 영향으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들어봐야 될
것 우리 뚝딱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누구 한 명이 대표로 들어보고 알려줘. 그리고
아무도 안 되잖아.
장준호님이 교육방송 내용이랑 관련해서 이제 콩기름 마감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어요. 콩기름이 먼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대요. 저희의 유익한 교육방송을 듣고 더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늘 재밌게 들어주시는 이병기님도 감사합니다. 이번 이병기님은 다른 이병기
팀이에요.
네, 그리고 새로운 청취자가 계세요. 헤일리 핑크.
헤일리?
아, 예. 네,
헤일리 핑크.
허가빵을 다양한 형태로 들으셨어가지고.
허가빵.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저는.
허가빵은
오히려.
뭘까?
네. 아, 네,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네. 들으면은. 그럴 수 있죠. 그,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는 저는 제 발음이 되게 정확한 줄 알았어요.
저도요.
방송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는 혓바닥이 어떻게 된 거니?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 내 목소리가 되게 정확한 줄 알았어. 근데 나도. 그러니까 되게 막 뭉그러지는 거야. 내가
난 그러게. 되게 정확한데.
저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중성적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고.
아니, 이 소장이 그래도 그나마 입에 저 이상한 걸 끼고 있어갖고.
발음이 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발음을 정확하게 못 해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강 소장님은 공간에 장홍만 이사님이 팬이라고 했다니. 정말 여성스러운 목소리라고.
아, 정말 여성스러운 목소리.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중성적인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듣는 제 목소리 다르잖아요.
다르죠.
방송용이랑.
그렇죠. 다르죠.
네, 저는 이렇게 두상이 울려서 안에서 듣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확인해 드릴 방법은 없나? 정말 중성적으로 들리거든요. 확인할 방법이 없네.
그리고 늘 댓글 많이 달아주신 이만희 님이 저희한테 숙제를 직접 내주시기도
그러니까요.
하시고.
네. 방송에서 뭘 떠들었는지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교육방송
보고서 아 맞다 이거
아,
올려야 되지
원래 교육방송이잖아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아 그리고 예, 그 주말에 오는 선물 실전 건축 팟캐스트 아, 직구석입니다 장소장님의 고정 오프닝 멘트 줘 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들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말이
주말이 오는 소리가
주말이 오는 소리라고 고쳐드리고 이게 클로징 멘트라고 정정을 해드렸는데 그랬더니 부끄러워하셨어요 네 그렇게 오늘의 댓글은 이 정도고 아이튠즈랑 메일에는 댓글이 없습니다.
분발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아이튠즈는 수지가 높잖아요. 대신.
그 아이튠즈 댓글 남기기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답글을 안 달아줘서.
아 거기도 답글을 달 수 있어요?
난 안드로이드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책 선물은
드디어 이제 주소가 주소가 다 모였기 네. 때문에 이제 네. 다음 주 중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올라갔을 때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새 금방 네. 가니까 택배 네. 하루만 가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하지. 받으셨을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까먹고 계셔가지고 네. 본토크 들어갈까요, 토리 아빠?
네. 아, 네. 아,
네. 우리가 다들 너무 느긋해, 오늘. 그치. 어쨌든. 예전에 우리 특집 방송 한번 했잖아요. 한옥 특집.
네.
그렇죠? 한옥 특집 반응이 꽤 좋았는데, 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10단위로 나가는 특집 방송.
알 수 없어, 그것도.
난 매회가 특집 같은데. 특히 화장실은 완전 특집 아니었어?
그래, 그런 것도 특집 같았어.
그런 거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어쨌든 오늘의 특집 방송은 타임라인 듣고 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건축 타임라인 코너입니다. 건축 타임라인은 최근 3주간의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오늘은 아마도 간단할 코너입니다.
아, 그치? 그렇게
과연 아닌가? 간단할까요?
아닐까?
아니네, 아니네.
아닐까? 아닐 수도 있을까? 늘 비대해지고 있는 코너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고, 요 근래에 아마 뉴스에서도 아마 이거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서울 고가를 그 국제 현상 공모를 했잖아요. 여기 이제 당선작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등이 비니마스라고, 네덜란드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 팀이 이제 1등이 됐고, 2등은 국내 건축가 조성영 씨의 작품이 됐고, 3등은 국내 건축가죠, 이분도. 네, 메스 스터디스의 조민석 건축가 분이 당선이 돼서, 발표가 돼서 내용이나 아니면 작품이나 이런 것들 지금 뉴스에서도 조금 검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서울시청 신축관 1층인가? 해서 전시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품작들 모두를 다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나가시면서 시간이 되시면은 한 번쯤 어떤 작품들이 선정이 됐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현상 설계를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당선이 됐고 그러면 진짜 이게 뭐 간다는 얘기잖아요.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요 근래 뭐 뉴스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뭐 올해 10월부터 고가를 맞고 공사를 시작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죠? 좀?
이게 가끔씩 요즘에 뭐 이렇게 막고 고가 산책단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고가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막았을 때 거기를 안 지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나는 이 서울역 고가를 그래도 꽤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동차로. 근데 거기 항상 밀리는 건 맞거든요.
많이 밀리죠.
그렇죠. 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으니까.
항상 밀리는 건 맞고 그리고 그 고가를 안 타면 참 저쪽 공덕 쪽으로 넘어가기가 그렇죠. 불편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교통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 대안을 먼저 마련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뭐 공원 만드는 거 좋은데 저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설득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렇게 하기에는 네. 속도 네. 좀 빠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뭐 그 실제 이쪽에 생활하시는 분들이랑 생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눈다고 하는데 뭐 벌써 10월부터 막아버리고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없죠.
네, 그런 거 이야기할 시간이 사실은 네. 의견 수렴할 시간이 없는 건데
지금 10월 달에 시작한다고 하면 어쨌든 설계작이 당선이 됐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설계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야 되는데 10월달에 시작하기에는 그치. 지금 설계안을 다 정리하는 시간만 해도 좀 빠듯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조보강부터 하면서 설계 진행한다는 얘기겠죠? 아마? 그렇게 되겠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구조 막아놓고 구조보강 같은 시작하면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월달에 막기 전까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잉?
그런데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소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이쁠 거야. 이 안에 얼마나 이렇게 하니까 좋아. 이게 아름답지 않니? 라는 식의 어떤 청사진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의 어떤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야 되지 않냐. 제스처라도. 어쨌든.
저는 이제 좀 들어요. 안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1등 당선된 그 비니마스라는 이제 네덜란드 건축가 집단 MVRDB 팀인데 네. 제목이 서울 수목원이잖아요. 나무를 심겠다는 건데 컨셉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목을 순서대로 쫙 다 전 수목을 다 여기다 이제 심어서 어쨌든 녹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녹화시킨다는 개념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 스페인 건축가가 제출했던 안도 수목원 같은 공원 조성이죠.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이제 그런 네.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니까. 개념인데 저는 2등한 안이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도 조성형 네. 건축가 작품이 좋더라고요.
여긴 철도 하부, 이 철도래. 고가, 고가 하부를 지나는, 고가 하부를 지나는 길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해놓고 하부를 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지나가게
하부를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뭐 위에서 뭐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이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면, 한,을 중심으로 봤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땐 이 고가 자체를 그냥, 에이. 하나의 그, 대상으로 보고서, 이 자체를 가지고, 뭐, 관람을 하는 걸로 만드는 안이 아닌가. 그래서, 훨씬 이게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도심에 뭔가 자연적인, 공원이 우리나라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비어져 있는 고가를 공원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뭐 그런 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성영 씨 거는 뭐 자세히 보진 못했어요. 저도 내용을.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무를 심고 막 이런 것들로 고가를 뭔가 계획을 한다면은 조성영 건축가 작품은 약간 공간을 디자인한 맞아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수목원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1등 작품이 그 가나다 순을 꼭 다 심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수목 나무들을 거기다가 그 종류별로 심는다는 그러니까
나름
거잖아.
현지화 전략.
현지화 전략이긴 한데
ABC 순이 아니라 가나다 순을 한다는.
그렇긴 한데 여기가 무슨 수목원이나 나무랑 관련된 뭔가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 땅은 아닌데
그치.
거기다가 수목원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녹지는 필요하긴 한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여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은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 흙을 얻는 게 아니라 다 화분으로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흙을 얹을 수가 없으니까.
다 화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남산의 자연축 연결 뭐 이런 건가?
그런 이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전체 하나가 나무고 나무 가지들이 각 광장이랑 연결되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드디어 MBRDB도 우리나라에 하나 하는구나.
뭐 많이 그림은 그리긴 했죠.
많이 해봤는데 드디어 서울 도심에 하나 하는구나 얘네도.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딱 들었어요. 뭔가 얘네가 할 것 같았어. 나는 현상하기 전부터 느낌이 이 그 몇 면을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유명한 인간들 중에 하나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또 뭐 제2의 DDP처럼 막 논란을 야기시키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이제부터 중요한 거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현지에 같이 파트너로 참여했던 DMP가 제일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죠.
서울시가 중요한 게 아닐까.
서울시도 중요해.
서울시는 일단 중요하다는 건 기본이고 서울시는 기본이고.
사실은 이제 이 뉴스에 나오는 지금 이 당선자의 이미지가 다 완공됐을 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주관하는 그런 그렇죠. 쪽에서 설계 내용을 끝까지 잘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왕 당선된 거니까 의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잘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광화문 광장도 확대를 추진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국세청 별관 있는 걸 헐고 일제시대 때 덕수궁을 가로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예, 그걸 아예 헐고 그 자리를 이제 공원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울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가 서울시는 도심권 교통체계 개편을 검토하며 그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 확대를 고려해왔대요. 네, 그래서 서울 도심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뭐 아무튼 그렇대요. 예.
그 광장을 늘리면은 차선은 더 좁아지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지? 하는데요.
아까 그 공원 만들고 건물 부셔서 하는 거는 지하를 개발을 해서 지하 쪽에서 동선 연결하고 뭐 이런 거 같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보행자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도 또 세종로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 이거 꼭 있어야 되지. 관로하고 소유자 모임은.
중요하지, 중요하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광화문 광장 확대 추진 계획에 반대하고 있대요. 여기도 비슷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모양이에요.
네.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게요.
근데 어딜 가나 이렇게 다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
그럼요. 네.
잘 이게 합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저희 말씀드린 대로 그 하이라인은 10년 걸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훨씬 더 걸렸죠. 네. 80년부터 70년대에서부터 그 사람이 운동하기 시작해서 모였는데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조성이 된 거니까.
우리나라 청계천 몇 년 걸렸죠?
임기 안에. 어떤 분의 임기 안에
그러니까.
하느라고.
이것도 조금 급한가요?
이것도 지금 임기 안에야.
임기 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2017년이면 임기 아니지.
우리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연수가 중요한 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 임기 안에. 가 제일 중요하지.
좋은 것들은 좀 다음 사람들 같이 좀 이어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엄청 크고 일단.
그러니까 그 청계천 하신 분이 시장 하실 때 실패하셨거든요. 임기 안에 서울시청사 첫 삽을 뜨고야 말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실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이런 건 이제 저희 조금
그리고 막 바뀌면 막 앞에 거 다 없고 그냥 이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했던 거니까 안 해.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그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세금 낭비.
딱 초딩이야.
그러니까 애도 아니고
진짜 유치하게
행정안전부로 안전행정부로 바꾼 거야.
해양경찰청 이름 딴 걸로 바뀌었잖아. 그 해양경찰 뭐더라?
그거 이름 바꾸는데 돈 엄청 많이 든다.
아니 그러니까 왜
로고도 바꿔야 되니까.
로고 바꿔야 되지. 간판 바꿔야 되지.
로고 디자인하는 그거랑 해볼까? CI 만들고 이런 거 돈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로고 바꾸고 명함 싹 다 바꿔야 되고 진짜
문서 양식 다 바꿔야
되고. 근데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적게 돈이 드는 부분일 거예요.
그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그렇게 바꾼 거 아니야? 그리고
안행부, 행안부 헷갈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뭐가 만든지 모르겠어. 뭐가 잊은 거야.
교육부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제일 마지막은 교육인적자원부인데
그래.
지금도 교육인적자원부인가? 모르겠어.
아, 이름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중요하다는 의미가 그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중요하면 만들어놓고 바꾸질 말아야지.
우리 또 이렇게 정말. 흘러가고 있는 거야? 타임라인이?
나 안행.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거죠.
그렇지. 똑같은 거지.
속아주는 척 해야 되고.
점 찍는 게 제일 쉬웠어요.
정말. 하여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타임라인 두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요. 오래간만에 서울이 아닌 지역의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도시의 품격을 높여준 건물들을 찾아가지고 건축 기행, 올레길 같은 그 기행 코스를, 답사 코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워낙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관광객들도 많이 몰리고 하니까, 되게 특색 있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건축가들도,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서귀포시에서 엮어서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13명을, 건축 기행 팀을 만들어서, 10월까지 이제 권역별로 답사를 가고 시설물 발굴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수집하고 해서 제주도민하고 관광객 대상으로 서귀포 건축기행 그리고 건축기행 해설사 양성, 탐방 코스 개발, 자료집 발간, 건축기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뭐 건축기행들은 요즘에 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단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었는데 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그거죠? 그 일본에서도 원래 그 섬 하나 있었잖아요. 섬인지 도시인지 있었는데 거기서 안도다더랑 네. 그 섬에 이제 그 투자하려는 사람이었나 하여튼 둘이 손잡고서 거기 안도다더 건물 많이 짓고 네.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그 지역에 관광 상품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 많이 가고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네. 네. 일본은 워낙에 어떤 시설이든 간에 견학 프로그램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시설이든 간에
이게 서귀포시에서만 하는 건데 그렇죠. 제주시랑 연계해서 제주도 전체로 이거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쵸? 제주 특별자치 도 차원에서 이제 움직여줘야 되겠죠. 또 서귀포시인데 제주시는 또 다른 자치단체니까.
그렇죠. 제주도의 땅을 우리가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를 요새 안 가봤는데 요새 네. 가면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주도 네. 땅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다다음 주에 갈 건데.
그래?
아, 그래요?
가서 보고 와야지.
좋겠다.
장난 아니라던데.
뭐 아무튼
어쨌든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시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건축에 대한 좀 인식도 좀 바뀔
네,
수 있고.
인식도 바뀔 수 있고 일단은
그리고 좋은 건축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 관련 공무원 13명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축가가 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공무원분들이 좀 주축이 돼서 이런 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보고 가서 같이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좀 공무원분들도 도움되지 않을까 서로서로.
제주도 워낙 좋은 곳이라.
그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제주도 같은 거.
그치.
우리 너무 갈 데가 없어서
제주도밖에 없어.
다른 데는 다 너무 섬이고.
강화도 이제 강화도. 강화도는 왜 개발이 잘 안 되지?
제주도는 강화도? 약간 그 바다도 색깔도 예쁘고 약간 외국
제주도는 약간
정치가
약간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그러니까 좀.
울릉도는 어떤가 나 안 가봐서.
울릉도 괜찮아요.
그건 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울릉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은 배가 안 뜨는 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비행기 못 내려?
비행기요?
못 내리지.
비행기 있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헬기 정도는 내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배로 가기 너무 힘드니까.
아니 배는 뭐 힘든진 않은데 날씨가 맞아야지 갈 수 있어.
비행기도 마찬가지.
그렇겠지.
어쨌든 제주도 옆에 제주도 같은 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분산돼서 가게.
송도도 만들었는데 만들면 되지.
아 만들면 되는구나. 막 만들어서 일본까지
연결해.
그 얼마 전에 버스 타고 가면서 들은 뉴스인가? 우리나라 땅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인천이 제일 많이 넓어지고 있잖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인천은 거의 두 배 정도 넓어졌지.
인천 너무 넓어.
자꾸 땅을 메꿔가지고
만들어.
근데 사실 가까운 곳은 강화도만 가도 사실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겨울이 얘는 추우니까 네. 제주도는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의 건물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무랑 풀 들판만 딱 보이는 그게 그 변화가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실 주말에는 그 강화도 들어가는 게가 되게 막히잖아요.
어렵더라고요.
대부도 들어가는데도 엄청 막히는.
평일에 가야 돼. 평일에. 아무튼 아름다운 우리 강산. 그렇게
오늘 노래는 아름다운 강산.
아니지.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줬다고 이제 막 날리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고민하다가 엔딩곡을 말을 들어줄까 말까 막.
제주도 그 노래 틀어줘.
감수광.
제주도 푸른밤.
혜은이 감수광.
떠나요 제주도.
혜은이의 감수광이지.
다들 이제 감수광. 막 신청곡이 막 난무하고.
제가 나중에 토리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한번.
아 그래요.
그거 좋다. 네, 좋다. 녹음해와요. 중간중간 효과음으로 넣어버릴게.
토리한테 집구석을 먼저 가리켜.
집구석을? 집구석을?
집! 이렇게 한 자씩.
한 자씩. 녹음해와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항상 토리와 함께하는 건축교육방송 집구석입니다. 타임라인은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오늘은?
네.
오늘 타임라인은 생각보다는 덜 길었지만 기네요.
긴 거지. 생각보다 덜
오프닝
긴
멘트
거지.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단 덜 길었지만 길었네요. 타임라인 정리하고 본 토크 들어갈게요. 네, 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옥 특집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집 시간인데요. 저희 고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무슨 얘기할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우리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건물들. 관공서 특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도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끝도 없이 시간이 모자라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적당히 오늘은 적당히 하고 끊어야죠. 예.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최근에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게 화장실 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 뭐가?
언젠가부터 1부에는 전통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2부에는 이제 교육방송으로
그래서 오늘도 과거로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예. 한양의 대표적인 관공서는 역시 궁궐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세종로인 육조거리.
그쵸?
육조거리 양쪽에 쫙 관공서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경복궁.
그렇죠. 그러니까 경복궁과 관공서들이 있는 육조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내가 얘기한 아무 얘기 안 해.
이게 예전에 그 서울 전도, 그러니까 전체 모습 그래서 그려진 뭐 박물관에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보면 딱 그 풍수가 딱 깃들여져 있게 돼 있잖아요. 그 좌청룡 500호니, 뭐 북현문 남주작에. 그런 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자리를 찾은 거죠.
그런 자리를 찾은 거니까.
그 누가 찾았죠? 무슨 대사가 찾았어요?
무학대사인데. 그때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도읍으로 정할 곳들을 여러 가지 동네들을 후보로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학 대사가 주장했던 곳이 이제 한양이었고
네, 이게 무학 대사는 지금 인왕산이 지금은 서쪽인가?
서쪽에 있는 게 인왕산이죠.
그렇지. 지금 인왕산이 지금 서쪽으로 해서
좌청룡 500호인데.
청룡이잖아. 지금 인왕산이 청룡인데 무학대사는 그거를 이렇게 주산으로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정도전하고 약간 의견이 이제,
그쵸, 약간 달랐어요. 네, 달랐는데 무학대사는 그 전까지 있었던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 조선에서 받아들이고 있던 풍수도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궁 배치를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궁 배치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도읍지에 대한 도시 계획이 쫙 그걸 따라 나가는 거니까. 근데 정도전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풍수도참 사상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아, 실질적인 걸
실질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 봤던 거, 이 도시계획을 공부했던 게 그 중국에 있는 주례에 나오는 고공기.
그래서 그 정도전 말대로 남쪽을 바라보게 그쵸. 하면서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관악산이 남쪽에 서 있는 게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밑에서 불이 올라오기 쉽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숭례문이 약간 비틀어져서
비틀어지고 한자에도 세로로 그 이렇게 뭐 획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게 뭔가 그 기운을 막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뭔가 보완을 한 거죠 그쵸.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도전 말대로 했지만
그렇죠.
네, 보완은 한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 한양이라는 도시를 계획한 게 이제 정도전이 도시 계획을 했다면은 이제 무학대사가 시행사였다. 왜냐면 땅을 찾은 거니까.
정도전은 뒤에서 다 조정한 거 아니야? 나라를 세웠잖아. 그렇게 해서 궁궐부터 딱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정면에 육조거리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도심의 중심을 정할 때 북쪽에서 내려오는 산줄기는 주산인 북악산이 이제 북쪽에 있고 양쪽으로 펴져서 좌청룡인 낙산, 우청룡인 인왕산을 감싸고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북악산 아래에 딱 그 명당 자리에 경복궁이 딱 세워지게
이게 뭔가 잡았네요. 그쵸 남쪽 바라보고 이렇게 딱 있는 게 뭔가 안정감은 있어 보여.
그게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정도전이 보고 왔던 게 후한 시대 이후로는 중국에서도 그 궁이
남쪽을
보게끔 가장 높은 자리가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했는데 후한 시대 이전이 동쪽을 바라보는 향이 제일 좋은 향이었대요.
동양에서 남양으로 바뀐 거구나. 항상 남양이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정도전이 무학대사의 안을 반대했던 이유도.
너무 옛날부터 거다?
옛날부터 제왕이 모두 남쪽을 향해서 다스렸지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고 아예 잘라버렸다고 하네.
뭔가
정도전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에서 나오는 학문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거지 이제 도읍을 정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정궁이 딱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앞으로 지금 오늘 저희가 좀 얘기한 육조거리 이렇게 주작대로라고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죠. 이제 육조거리라고
그래요?
대로는 그러니까, 주작대로로 그냥 썼어.
그냥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근데 육조가 다 모여
있었으니까. 육조가 있으니까.
육조 거리라고 말을 했다고. 자,
이게 그거죠. 자청룡 우백호 남주적 북현무. 그렇게 딱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주작이라는 말 자체가 남쪽 방향을 말하는 거고 그
이거 환타지 보면 많이 나와.
예, 예. 그 주작이, 새같이 생긴 거.
맞아, 맞아.
봉황처럼 생긴 건데, 이게 무슨.
불을
그,
다뤄.
신 중에 하나고, 그렇대요.
맞잖아? 네. 그러니까 현무가 물을 다루고.
그쵸. 네. 왜냐면 현무는 거북이니까.
그건 또 어느 오락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아니야. 뭘 그 옛날 환타지 이런 거에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신기가 있는 동물들, 신성한 동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그거에 보면은 안쪽에 천정에 주작이 그려져 있대요. 남쪽 방향으로.
아 광화문 안에?
광화문 안에.
그걸 본 적이
광화문 안 천장에. 남방을 지키는 신령 주작. 네.
아 태양사신기에도 나왔어.
그래 나왔던 것 같다.
태양사신기에 그 사신이 나오잖아. 그런 게 있었어.
아 갑자기 배용준 얘기가 하고 싶어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게 무슨 기사를 가리기 위한 거라며.
이 사람들이 안 속아.
안 속아.
박수진이구나.
오히려 그런 기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육조가 뭔가요?
육조는 여섯 개의 육조가 뭐냐면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육조.
그렇게 중요한 여섯 개의 관청이 좌랑 우랑 나눠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던 거죠. 광화문 있고 그 정궁이 있고 앞에 육조거리 있고 그 육조거리라는 게 양쪽으로 이제 서쪽과 동쪽에 주요한 관청들이 자리 배치를 한 거. 그래서 육조거리라고.
그러니까 이 육조가 이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맡아서 분배해서 맡아서 하는 그 분야들인데 옛날에 그 뭐야 관청 같은데 관하에 보면은 이방, 예방, 호방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여섯 개. 이병, 예형, 호, 뭐, 공.
그래, 이 정도만 예병,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 지금 부서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육조랑 의정부, 한성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때 그쵸. 한성부는 서울,
한성부 서울시장, 한성부 판현이 서울시장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인 거고. 그러니까 의정부가 이제 전체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정부가 중앙 의결기구.
영의정, 자의정, 의정 있는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또 부총리 하나 더 있는데 교육부총리 이렇게 세 명 있는 게 의정부인 거지 사실은.
아 그리고 사원부가 있었고.
감찰해야 되니까.
사원부 감찰. 그러니까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2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
다
형조.
다 있어. 들어갈 거는.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어요.
다 있잖아. 부서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이제 쫙 바로 옆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광화문 광장 좌우로 다 이게 딱 있었던 거죠. 관청거리였던 거죠? 예전부터. 에이. 조선시대부터.
육조거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고
지금보다 더 큰 것 같아. 아닌가?
그때 폭이 60m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 때도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장같이 이렇게 거리가 크게 있고 거기를 그래도 그냥 일반 백성들도 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럼요?
하고 광장처럼 그랬고 양쪽에는 나눠서 그런 주요 관청들이 있고 그 관청들 배후 쪽으로는 이제 뭐
실무 관청
실무 관청도 있고 거기 좀 더 벗어나면 이제 민가들이 쫙 형성이 돼 있고 상업 같은 그런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아주 중심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던 거죠. 그 육조 이게 그 정궁이 있고 그 앞에 광화문이 있고 육조거리가 있고 지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육조거리 시작되기 전에 해태상이 양쪽으로 두 군데 있었대요.
지금도 광화문 앞에 있잖아요.
광화문 앞에 있나요?
네, 광화문 앞에. 두 마리인가 있죠.
자리가 옮겨진 거지.
해태도 뭐 불을 다루는 애가 아닌가요?
불 이게 그런 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불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 경복궁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화마의 기운을 막아주려고 해태를 그쪽으로 뭐 만들어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거 역사를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설이다라고 하는 쪽 주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조선시대에도 도시계획이 굉장히 뭐 중국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나름대로 정교한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보통 격자형 도시계획 체계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건너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미 격자형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격자형 가로 체계가 그 장안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일본의 이제 헤이안 지금 교토죠. 교토 도시 계획에서도 그런 격자형 가로 체계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격자형 가로 체계가 나타나고 그래서 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은 수도를 새로 건설할 때 도시 계획을 이제 격자형으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격자형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도시 계획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 큰 길에 이렇게 왕이 이렇게 쫙
행렬이 쭉 가는 거죠.
쭉 하면 네. 진짜 멋있긴 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때는 또 다 낮잖아. 옆에 있는 것들은 다 낮은 건물들이잖아요.
구경하러 나오고 막 그쵸. 사람들.
아 구경 못하지 엎드려야지 땅 봐야지.
이렇게 아니야 땅 안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6조 거리에서 이제 왕의 행차나 이런 거 있을 때 일반 백성들이 왕의 뭔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이벤트 같은 그런 거였던 거죠.
어디더라? 역사방 서울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형으로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네.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대요.
매년
사람이
생기고.
없다가 사람이 생기고 이런 그래요? 식으로.
지금은 그 왕 행렬까지 사람이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요?
모형 행차하는 그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다 들어가 있대.
예전에는 이제
틀만 있었는데
집이 그 관청이랑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놨다가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저는 예전에 한 2, 3년 전인가 한번 역사박물관 여기 뭔가 그러고 한번 쓱 들어갔다가 쑥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있더라고요. 그때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이건 되게 휑하게 만들었다 했는데 이제 거기가 다 채워졌군요.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지. 뭔가 휑하다. 원래 모형의 완성 우리 해봐서 알잖아. 그렇지. 모형의 완성은 사람과 자동차 뭐 이런 거.
나무.
나무. 그런 거니까.
일단 좀 그 위계상부터 좀 얘기해보면 전공이 있고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도 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좀 해보면 어떨까. 육조거리도 있지만.
광화문?
광화문이 태조 4년에 창건이 됐고 정도전이 원래는 사정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 세종 때 집현전 학자들이 광화문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석축기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목조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가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입구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왕이 들고 나는 그런 문이고 양쪽에 있는 문들은 그 왕세자나 공주 왕자 이런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문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진에는 보면은 좀 후대에 찍은 사진이긴 한데 경복궁 바로 옆에 초소 같은 게 조그맣게 두 개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진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경비실?
경비실 같은 거지, 약간. 근데 그게 그 조선시대 때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찍어놓은 그런 예전 사진들에서 그런 게 좀 발견이 되고, 원래는 그 들어가는 길에 어로라고 해서 왕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도로 다 됐고 했으니까 없어져 버렸을 거고, 아마 광화문 복원하면서 그래서 그 밑에 레벨을 다시 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밑에가 어로처럼 이렇게 다리처럼 브릿지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고 밑에 이렇게 낮아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높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지금 광화문은 옛날 광화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 지은 거죠.
네,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조선 총독부 건물 세우면서 이전했다가 6.25 전쟁 때 폭격당해서 없어졌어요.
60몇 년에
그때
중간한 거죠.
그때 철콘 구조로 복원을 했다가
그때 철콘 콘크리트로 복원.
그다음에 2006년 12월부터 다시 복원 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 8월에 완공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가? 그 서울 역사문화박물관 앞에 잔해라 그러나? 그게 남아 그걸
공원 있어요.
그걸 해놨는데. 막 처만데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건가 보다.
아니요. 그거는 조선 총독부예요.
총독부예요?
총독부 폭파하고 나서 나머지 잔해들을 모아다가 그 역사박물관인가 독립박물관인가 하여튼 그쪽 옆에다가
광장 쪽에 이렇게 있어요.
네. 광장에다가 외부 공간에 이제 그 위에 있던 잔해들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총독부가 그런 단청 문양도 있고 그랬었나?
단청도 있었어요? 네, 네, 네.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랬었는데.
일단 그 뭐 쭉 얘기해 주셨지만 광화문 같은 경우에 임진왜란 때 소실돼가지고 네, 흥선대원군 때 이제 경복궁 재건하면서 다시 좀 하고 그다음에 그 하늘병합 때 조성총독부가 해체해가지고 경복궁의 동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알겠어 없애진 않고 옮길게 이래가지고 동쪽으로 해체해서 옮겨놨다가 다시 이제 광화문 보건공사 뭐 이런 거 하고 뭐 조성 총독부 이제 그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뭐
그 자리를 찾고 뭐.
근데 지금도 아마 옛날 그 자리는 아닐 거예요. 약간 옛날보다 뒤로 밀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도로가, 궁이 더 컸던 거지.
그렇죠. 지금은 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그 사이에 거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국전쟁 때 또 동쪽으로 옮긴 문이 파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걸 복원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선총독부 앞에다가 그 자리에다 광화문을 다시 만드는데 이제 그게 예전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광화문을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복원을 할 때도 예전에 정확한 광화문 위치가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세워진 그 위치에 맞춰서 그 중심축에 맞춰서 광화문을 배치를 하고 원래 있던 위치보다 좀 더 후퇴시켜서 광화문이 위치가 된대요. 그래서 그 예전 그대로의 그 위치는 아닌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게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모양만 갖다가 그냥 복원해놓고 그리고 그때 그 광화문의 현판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로 뭐 써서 달았대요. 그래가지고
맞아. 아 진짜
한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잖아.
그렇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그 현판식이 있었을 때 서예가였던 어떤 분이 아니 어느 놈이 저걸 글씨라고 썼냐 버럭 소리를 질렀대요. 네.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대통령을 가리키자 또 큰 소리로 아 그래도 뼈대 하나는 살아있는 글로 오만이라고 말을 했다고 진짜 큰일 뻔했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사라질 뻔했네.
살아야 되잖아.
이분 기록에서 사라질 뻔했어.
그러니까
편집자입니다. 새로운 장비와 그에 따른 저희의 미숙함도 그 이유겠지만 지금부터 심해지는 음질의 문제는 거의 천재지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5분간 조금 심하고 그 이후에는 아주 조금 나아집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육도기가 어떻게 보면 그 거리이기도 하지만 광장 같은 역할을 더 그렇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유생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맨날 그 왕한테 시위하고
상소한다고 다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나가 흘러 죽겠구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그때 왕이라고 해도 거기서 막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애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죠.
해산도 무시하고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그럼 듣고 있어야 돼.
그랬잖아요. 그런 자리로 더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그 자리.
그때는 저기 없어서 그럴 거예요. 컨테이너가 없어서 그렇고
훨씬도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약간 그거랑도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관청이 완전히 밀집이 돼 있으니까 왕도 경복궁에 있는 걸 싫어했대요. 신하들이 너무 와가지고
너무 뭐라
그랬구나. 그래서 거기 안 있고 다른 궁에 가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꾸 대면 보고 하면 피곤하거든. 그래서 대면 보고 안 하시죠.
근데 경복궁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이 조선을 만들면서 정궁으로 만들었잖아요. 정도전이 만든 거잖아요. 이방원이 정도전을 엄청 싫어하잖아. 이방원이 창덕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원 때부터 모든 차를 다 창덕궁에서 봤대. 경복궁은 거의 비어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 소실되고, 그러니까 소실됐는데도 복원할 이유가 없으니까 복원을 안 한 거지.
세종은 다시 경복궁에 왔던 거 아니야? 세종?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창덕궁이 주로 정사를 보는 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복원도 안 해놓고 이래라는 끝나고 나서도.
그 예전에 저 알아봤던 기억에 왕이 경복궁에 있었을 때도 있고 창덕궁에서 일을 봤을 때도 있고 창경궁에 있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왕이 그거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시대별로. 그러니까 어떤 길이 그렇겠죠. 더 커지고 어떤 길이 더 작아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막 거쳐가지고 지금의 이 서울의 길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있네요. 만인산 행렬?
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시골 현감이나 군수들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벌이는 해프닝 같은 건데, 큰 양산에다가 자신이 한 막 그런 치적 같은 걸 막 적어가지고 주렁주렁 맨 다음에 이거를 되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기생들을 말을 태워서 아무개 골 아무개 많이 한 나들이요 하면서 그 육조 거리를 수십 차례 왕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차례.
이거 홍보 차량 아니야? 그 나이트 홍보
그렇죠,
차량.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선거 차량 같은 거.
카퍼레이드 같은 거.
자 차에 쫙 붙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원래는 만인산이 고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산에다가 주민들 이름이 새겨진 표를 놓아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고을 수령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을 했대요. 아, 그래서 만인.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런 거였는데 초반에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자기 치적 홍보하는 걸로 그치, 바꿨구만.
누각대와 10여 명의 사람들이 종로거리를 하루 종일 돌았대. 이경재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이를 가리켜 봉인된 관제대모라고 표현하고.
관제대모?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방 수령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장려하는
관제대모 맞네.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왕이 이렇게 행차하고 그럴 때 징을 울려서 나의 그런 그 뭐 그런 얘기들을 직접 고하거나
격쟁?
격쟁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왕정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치들이 곳곳에 하나씩 있었던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많고 그리고 왕권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생각보다
사실 왕권이라기보다는 그
신권이 훨씬
그쵸.
강했던
조선 시대 왕은 뭐 지금 대통령보다 힘이 훨씬 없는 그쵸. 존재였는데 뭐
그러니까 정도전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방원이 싫어했지.
그러니까
이방원은 왕이 센 걸 좋아하네.
그래서 그때는 셌잖아.
엄청 센지. 다 잡아 죽이고.
센 왕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숙종이나 뭐 몇 명
세고 싶어 했던 광해나 뭐 정조 이런 애들은 이제
금방 당했고. 이거 재밌더라고요. 정도전이 이걸 만들어놓고 실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 자기가 도시계획을 해놨잖아요. 한양을. 그걸 보면서 실을 8개를 입은 거예요.
그중에
시가 신도팔경인데 그중에서 이제 이 육조 거리를 보고 읊은 시가 이제 열서성공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들의 8편의 제목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기전 산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산하의 형세를 보고서 시를 읊은 거야. 그리고 도성궁원, 그러니까 성곽과 궁궐의 모습을 읊은 시고 열서성공은 말했듯이 육조거리를 이제 보고 읊은 시고 제방기포라는 제목의 시는 이제 육조거리 뒤에 각각 개인 집들이 이제 바둑판처럼 자리 잡은 모습을 보고 노래한 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네 개는 이제 동서남북 문이 있잖아요. 스타대문. 바깥의 풍경을 보고 읽은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작품 다 해놓고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잖아.
그렇죠.
엄청 자랑 막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드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이게 거의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신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그치.
서울을 바라보며 그렸던 그림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그대로 딱 되니까
그치
시가 절로 나오지
이게 CG인가 현실인가 뭐 이런
좋지 아니한가
그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약간 나르시즘도 느껴져요
일단 시가 시구가 그래요
육조거리를 보면서 읊은 그 열서성공이 즐비한 관아가 마주보고 우뚝 서서 마치 별들이 북두칠성을 둘러싼 듯하다. 달밝은 새벽 관청거리는 물같이 고요한데 말구슬 소리 들려와도 먼지 하나 일지 않는다.
아 이거는 좀 거짓말인데.
이건 빠져있어 지금. 푹 빠져있는 거야.
시적 포장이 안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리가.
시적 허용.
완전 빠져있는 거야. 딱
자기는
보면서.
이미 그게 너무 좋은데 지금 천국 같은 거.
뿌듯한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 육조거리의 관아들이 대충 높이가 정확하진 않은데 사람 키 두 배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쪽으로 서 있는 관청의 그 높이 정도.
3.6m.
네, 뭐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구거가 있어서 물도 좀 이렇게 빠지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땐 180이 안 됐...
아니지. 180이 안 됐어.
두 길. 한 길 이상. 두 길.
하여튼 그래서 여기 육조거리에서 어쨌든 조선시대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는 조선총독부가 세워진 것과 아, 그럼요. 그렇죠. 날아간 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육조거리 사진을 위해서 찍은 걸 보면은
아 진짜 앞날에 어떻게 거기다 세운 생각을
그러니까 다 부시고 지은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막 다
원래 여기 시스템이 왕까지 이르는 길 주례 고공기에 있는 그치, 그 궁 만드는 시스템은 왕의 정궁까지 이르는
그 주작대로가 쫙
문이 세 개가 있어요. 맞아요. 주작대로가 있고 문을 세 개를 거쳐야지 그치. 이제 그 왕이 나오는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예, 다 부셔버린 거잖아요.
완전 무슨 정원처럼 만들어놨네.
사진상으로는 보면은 뭔가 담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때 얘네가 서양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얘네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식으로 정원 같은
유럽 만들고. 정원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식 일본식 유럽 정원. 그래서 그때는 진짜 담도 다 없애고 막.
그러니까 원래 이 광화문 옆에 있는 그 성벽이 한 5m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높이가.
그니까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무사들 막 뛰어넘잖아 궁 담장도.
사극이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야.
무공이 뛰어난 걸 수도 있어.
무공이 얼마나 뛰어나면 거기를 넘어 하긴 걔네 막 날아다니잖아. 그렇지. 무공이 뛰어나면.
이게 하여튼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 전후 사진을 보면은 아 정말
진짜
엄청나고
진짜 그리고 그 이 당시 스케일에서는 그 조선총독부 건물은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제일 크고 엄청 큰 거죠.
그렇죠. 원래는 경복궁이 딱 보이고 그게 그렇죠. 제일 큰 거였는데 그걸 없앴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곤조
김영삼 정부 때 날려
진짜 그냥 그랬을 것 같아. 날려.
이게 한참 부순다는 얘기가 있을 때 일본에서 아, 제발 부수지 말고 우리가 가져가겠다. 해체해서 막 그런 협상이 오고 갔는데
아,
그 뭔 소리야 부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폭파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진짜 화끈해. 진짜 화끈하고 센인 거 아니야.
화끈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잔에는 어디에 공원으로 만들어서 있대요. 부서진 것들. 그래서 잊지 말자 막 이런 거 막 붙어 있고
그 부시고 난 직후에 사진 보면 진짜 화끈해. 그러니까 흔적도 안 남게 다 부셔버려.
그걸 부수고 여기 이런 정원 같은 것도 다 지금 이렇게
다시 다 복원을
다 복원한 거죠.
아직도 경복궁 복원은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할 게 되게 공, 많아요.
뒤쪽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라는 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른 그렇죠. 거고
그 당시에도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 여기 가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박물관이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으니까
그때 갔을 때는 잘 몰랐어 사실은. 근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진짜 큰 거였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
사진 보고 나도 놀랐어요. 난 또 서울에서 안 살았으니까 TV로만 봤단 말이지. 아,
대단한 거지.
난 이게 그냥 그 공중에서 봤을 때 그 일본을 상징하는 나릴자
서울시청은 본자잖아 그래서 한자로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일본이야.
치밀해.
역시
걔네도 그들... 그렇게 고급진 스타일은 아니야.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스타일.
동아시아 거기서 거기다 비슷비슷해.
아시아적 같이? 몇 년에 폭파시켰더라?
98년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인지하고 있을 수 있을 때였어.
97년 8년 이때였을걸요?
97년, 6년 뭐 그땐가 보다. 98년이 김대중 당선됐을 때니까. 아 진짜 거기다 그걸 지은 놈들도 대단하고.
아 여기 있네. 95년에 철거된. 그죠. 고등학교 때 봤구나. 폭파시키는
그러니까
거를.
그 폭파시킨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그러면 넘어와 볼까요? 거기 육조거리에 지금은 다양한 관공서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육조거리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 게 왜 거기 있는 건지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관공서지.
우리나라가 보호해주고 있지.
가장 가까이 있어야지.
아 그렇구나. 하여튼 육조거리의 관공서들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관공서 거리였네요.
그럼요.
네.
그게 변하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그 에이. 시장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비단가게니 뭐니 청계천 쪽에.
그럼 그쪽에 이제 시장이 있었고 피막골이 없어진 게 아쉽긴 한데.
이 옛날 육조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를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광화문을 바라보고 섰을 때 이제 오른쪽에 원래 예전에 의정부 예조, 이조, 호조, 한성부, 기로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의정부 자리, 그러니까 광화문에 근처 있는 그쪽에 공보처 문화부 있었었고.
지금
현대미술관이죠.
아, 네. 아니 역사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 역사박물관? 뭐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게 근현대 역사박물관.
그러니까 문화관광부가 근현대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지금 앞에 보니까 간판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아, 그래요? 아,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 미대사관이랑 똑같이 생긴 거.
옛날에 문화부 건물.
난 그게 미 대사관이 없어지고 들어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문광부. 똑같은 건물이
옛날 문광부 뒤에 있는 게 미 대사관인 거죠?
옆에
있는 거.
지금 얘기한 공보처 문화부 있었던 그 자리 옆에 주한미군 대사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고.
이게 2조요.
네. 그다음에 호조 자리에 KT 본사. 그다음에 기로스 자리에 지금 교보 빌딩. 뭐 그렇게 좀 위치를.
기로소가 뭐예요?
원로원. 원로회.
아. 고문단?
어, 그치, 고문단.
고문단. 그냥 와서 차 마시고,
노닥노닥하는.
바둑 두고,
소일
거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그 문관으로 정의품 이상의 실직을 지내고 70세가 넘어야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70세? 조선시대 70세?
그러니까 몇 분 안 되지 않았을까. 야,
진짜 원로원이네.
몇 명 안 됐을 것 같은데.
진짜 원로원.
예, 그리고 그 뒤쪽으로 원래 개울이 있었대요.
지금 복원해놓은 거.
예, 복원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우리 얘기한 그 문화체육관광부였던 그 건물 있잖아요.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난 당연히 미국 대사관 걸 따라 지은 줄 알았더니 미국 대사관이 이거를
따라 지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아 보여서 따라 지었대요.
좋아 보여서?
어.
희한하죠.
미국에서 희한해. 그걸 베껴서 지었대요. 그리고
좌측으로 원래 세종문화회관 지금 다들 어디 있는지 아실 텐데 거기는 예전에 공조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국토해양부 같은 거.
정부종합청사가 예조 자리요. 그리고 그 정부종합청사랑 세종문화회관 사이에 그 세종로 공원이라고 지금 공원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사원부하고 중추부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병조, 형조, 공조가 이제 세종문화회관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이제 종로타워 맞은편에 SC은행 있거든요. 종로타워 길 건너편에 제1은행, 옛날 제1은행 있는 그 자리가 의금부 자리 였다고 합니다.
뚜렷이 보이는 건물들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미국 대사관, 그다음에 그 옆 건물,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정부종합청사,
교보빌딩.
교보빌딩.
네, 이 정도는 아마 좀 서울에 계시는 그쵸. 분들은 좀 알고 계시는 그쵸. 위치 정도.
어쨌든 교보빌딩은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지만
그쵸?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한번 볼까요? 세종문화회관은 왜 그런 모양일까요?
아, 뭐 옛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하나씩 좀 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씩
정부종합청사부터 볼까요? 정부종합청사가 그 세종시 만들면서 일부는 좀 옮겨갔고
그냥 일반적인 빌딩 건물이죠 뭐 일반적인 빌딩
광고, 일반적인 관공서 빌딩이죠.
그렇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움이나 뭐 특이함 점도 없고 사실
그렇죠. 67년에 착공해서 70년에 완공했는데 이때 당시에 총 공사비가 43억 들었다고 하네요.
67년에 43억이면
되게 큰 돈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이 정도면?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게 디자인이 사실은 이제 그 공모해서 받은 디자인대로 안 하고 막 좀 관해서
그때 다 그렇죠.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뭔가 원래 그거가 반영이 잘 안 됐다. 뭐 이런 그리고 경복궁 바로 코앞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주변에 그런 궁이라든지 이런 것과 균형이나 이런 것들 뭔가 조화롭지 못한 정말 관공서 같은 건물이 딱 들어서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딱 네모난 건물 아니에요?
네, 딱 네모난 거에 창 이렇게 빵빵빵 뭐, 예, 뭐 그거죠. 네.
정부청사.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도 74년에 착공이 돼서 4년 동안 공사를 해서 78년에 개관을 했고요.
221억이
야, 이 당시에 220억이 들어갔으면은 어마어마했네요.
100만 달러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돼 있다.
500평이 넘는 회전식 무대. 야, 이 당시에는 정말 최첨단 공연장이었겠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계속 운영하다가 99년부터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재단인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했고요.
이게 서울시가 이제 세금 들여서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관장직이 그 예술 쪽이랑은 전혀 무관한 공무원들을 그냥 이렇게 막 앉히니까 여기가 거의 뭐 구청장 대기소다라고 불릴 정도로 막 말이 많아서 이제 그런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재단법이 만들어서 옮겨서 지금은 서울시가 반 되고 재단에서 반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자리에 서울 시민회관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원래 시민회관장이었네요. 이 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아우를 딴 우남회관 건립위원회.
61년에 시민회관으로 이제 개관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72년에 소실
불탔더라고요. 네,
불타서 소실되고 다시 지은 게 이제 좀 제대로 지어보자 해서 만든 게 세종문화회관이고 이제 이것도 현상으로 내서 엄덕문 건축연구소 지금
그쵸.
이제 어미건축의 네. 기원이죠.
네, 그렇죠. 네.
엄덕문 건축연구소에서 당선을 시켜서 한국적인 전통 양식을 조금 뭔가 모던리즘과 결합시켜서 디자인을 했던 거죠. 처마, 뭐 기둥 이런 것들. 어쨌든 우리나라 전통을 가지고 뭔가 재해석을 해서 현대적으로 디자인한다라는 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논란의 대상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서 공연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음향
사이즈에 비해서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어. 두 번 정도 한 번은 오페라 보러 가고 한 번은 조수미 씨 공연함 있는데 음향이 썩 좋진 않았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나 봐요. 음향에 대한 것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많이 쳐들여서
음향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고 그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서울시향 같은 데서 여기서 연습을 안 하고 예술의 전당 가서 한다고 뭐 그런 식의 논란이 좀 있나 봐요.
막 네. 에어컨 소리 나고 이런데요.
네. 아,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어떤 문화시설인데
그렇죠.
광화문에 있는
우리가 전혀 문화시설에 대한 그 인식이 없을 때부터 있었던 상징적인 존재죠. 어떻게 보면은 세종문화에 관한
그렇죠. 그래서 뭐 디자인의 호불호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것들도 얘기가 많이 되고
얘기 그렇죠. 많죠. 네.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고쳐서 잘 쓸 수 있게 됐으면 그럼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항상 세종문화회관이 있다는 건 아는데 공연 보러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세종문화회관 좀 잘 안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세종로에 있는 뭔가 큰 건물
맞아.
그냥
약간 구조물처럼 느껴지는
그냥 구조물처럼 느껴져서 맞아. 그 넓은 계단 넓은 막 엄청난 육중한 기둥 막 이런 것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래. 세종문화회관 그 마당으로 세종로 쪽에서 계단은.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나는 그래도 그 동네에 가면은 그 옆에 근처에서 커피 사가지고 그 계단에 앉아있는 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앉아는 있는데 끝까지 다 올라가.
근데 그 위를 바라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 가면은 광장 쪽에 넓고 그 시야가 트여 있으니까 그쪽 보고 광화문 쪽 보고
이렇게 계단에 그냥 앉아있는
보다가 그냥 옆에 보면 계단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 눈높이에서는 위까지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연은 안 봤는데 세종문화회관 그 세종로 쪽에 있는서 들어갈 수 있는 전시 갤러리가 지하에 있는데
거. 거긴
거기는 한 몇 번 가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세종문화회관이랑 예술의 전당이랑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같은 데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렇지. 뭐 이런 거에 공연 뭐 이런 맞아. 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을 때 세종문화회관이 예술의 전당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래서 왜냐면 계단이랑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면
마감 돌로 돼 있고
그럼 다 똑같은 걸로 막 보였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미대사관과 쌍둥이 건물 지금은
완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쵸? 바뀌었죠. 에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
옛날 문광부 건물.
네, 옛날에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이었는데
지금도 이름 똑같아? 문화체육관광부?
아니,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모르겠다.
몰라 나는 문광부.
모르겠어요.
문화부. 지금 문화부 아니야 문화부?
문화부인가?
문화체육관광부.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구나.
문체관부. 와, 문화체육관광부야.
이게 하여튼 이전하면서 MB정권 때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졌다. 이게 그 전시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나 봐요.
아, 전시 내용이요?
예, 예.
근데 근현대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만든 역사박물관.
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지하지 않는.
그치. 어쨌든.
네, 다르게 인지하고 싶은.
그래서 지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설명이 되게 부실한 내용이 같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는 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새마을운동 같은 박정희 대통령 때 되게 잘했던 내용들에 대한 거. 근데 이제 민주화에 관련된 그런 사건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 대한 제조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돼 있나 봐요.
그냥 이게 슬쩍 형식적으로 걸어놓기만 했구나.
네,
근데 지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논문을 쓰신 분도 있네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의 정치성 분석. 역사 박물관인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근현대사를 전시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건립 과정에서 좌우합작도 있었고 뭐 통일운동도 있었고 통일정부 수립운동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야기인데
그럼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여기는. 것도 있어서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하시는 건데. 분들이
아, 여기 나와있네. 20년간의 민주화운동 전시 내용을 다 합쳐도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설명에 반도 안 된다.
경부고속도로를 21년 동안 지었나 보지?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근데
건가?
나는 건물도 이 크던데. 건물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 건물은 사실 보기에 그 건축하는 우리가 보기에도 건물은 나쁘지 않잖아요.
네, 건물은 괜찮아요.
네, 이쁘잖아요.
네. 난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은 뭐 똑같이 생겼잖아.
뭐 똑같이 생겼고 미국 대사관이고 우리나라 경찰이 지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한 3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속 체결을 해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됐었나 봐요. 네.
가장 최근이네요. 이게 오래됐으니까 리모델링 할 네. 것도 많을 거야.
그쵸. 제 기억에 이 뒤편에 있는 빌딩에 일본 대사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일본 대사관도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지금 있어요. 어,
종로구청 그 있는 그 뒷길.
뒤에.
뒷길에 일본 대사관.
그 뒤에 그 뒷길 쪽에 그 그쵸. 일본 대사관 앞에 그 소녀상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우리나라 경찰이 아주 잘 지켜주고 있죠.
네. 어쨌든 네. 오늘은 이렇게 육조거리와 현재의 세종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요 정도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관공서가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대로 넘어와서 된 거는 저희가 지금 얘기한 요 정도만
오늘은,
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오늘은 세종로에만 좀 머물러 있는 걸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우리 세금을 어떻게 그렇죠. 이용해서 네. 건물을 짓고 있는가에 대해서.
뭘 짓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 해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세종로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생활정보 듣고 다시 인사하러 돌아올게요.
대체로 쓸모없고 가끔은 유용한 오덕오덕 생활정보.
오늘은 신조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약 300개가 넘는 낱말들을 신조어로 발표했는데요. 모르밍족, 오포세대, 뇌생남, 핵꿀잼 등 알뜻한 단어들도 있고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단어들도 있네요. 신조어에 대해 먼저 알아두실 점은 신조어가 표준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즉 국민 대다수가 표준으로 인정할 만한 것을 말하는 데 비해서 신조어는 이제 막 출현한, 사용 빈도도 낮고 사용 지역도 불명확한 것으로 표준어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생남이 표준어라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지만 김치녀처럼 등장한 지 꽤 지났지만 그 의미가 특정 집단을 불필요하게 비하함으로써 사회적인 대립이나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은 신조어로 채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에 발표된 신조어를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밍족. 모르밍족은 모바일 쇼르밍족의 줄임말로 사실 쇼르밍족도 잘 모르겠네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먼저 보고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사장들이 싫어할 스타일이겠네요. 오포세대. 2011년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 포기했습니다. 인간관계와 주택 구입까지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포기하면 편할까요? 오프네요. 앵그리맘. 앵그리맘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분노를 느끼고 참여하려는 학부모, 어머니들이고요. 눈푸족, not out of my pocket을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복지는 필요한데 그 돈을 내 주머니에서는 빼가지 마라라는 사람들이라네요. 꼬돌남은 꼬시고 싶은 돌아온 싱글 남자라고 하고요. 절벽 시리즈가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 임금 절벽, 주거 절벽, 창업 절벽 등 모든 게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을 말하는 절벽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들의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심쿵, 예랑이 같은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들의 신조어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 만들어서 퍼뜨려볼까요?
네, 생활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우리 생활정보 끝나자마자 예랑이가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많이 결혼할 때 저도 많이 찾아보니까 예랑이 많이 나오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드메.
스드메는.
아, 나 진짜 스드메가 뭔지 진짜 몰랐어요.
스드메는 다 좀 요새 많이 알지 않나? 몰라?
여자들은 알겠는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메이크업.
스드메.
요즘 이제 안 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스드메 안 하지. 생략
개인적으로 한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 간소화되는 추세가 또 약간 맞아요. 있으니까.
오포 세대가 생겨나고 있으니.
아, 네, 이게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건 뭐야?
그거 되는 거야. 히키코모리처럼.
아.
안 나가야 돈을
다들 있으니까. 원룸에 사는데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도 생기는 거야?
그런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사람들?
뭔가 나도 신문 구독할까?
노인들처럼.
이게 신조어라고 이게 뉴스 요새 이제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기사에 된 것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 이 국립국어연구원에 가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PDF 파일로 돼 있어요. 신조어 발표된 게.
아.
정말 많아요.
근데 신조어랑, 신조어랑 줄임말이나 은어랑은 또 다른 내용이니까.
다른
우리가 얘기한 뭐, 스드메나 이런 거는 그냥 줄임말이고,
그치,
은어 같은 것들이고, 약간 그쵸. 그런 것들이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쓰이면, 많이 쓰이고,
그것도
새로 생겼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이제 수집하는
그쵸.
거지, 신조어라고.
컴퓨터가 한때는 신조어였을 거 아니야.
뭐, 그렇죠.
그렇죠.
난 이 모르밍족 할 때도 모바일 쇼르밍족이라고 했는데 쇼르밍족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경하고 인터넷으로 같은 제품 찾아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지는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름이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하이마트가 그... 없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많이 피크로 올라갔을 때
그런 이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꼬돌람이 재밌네. 꼬돌람 꼬시고 싶은 돌아오지.
꼬들꼬들. 진짜 고터 이런 말은 뻑카충 막 이런 거.
왜?
뻑카충.
그게 뭐예요?
버스카드 충전이래. 요새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뻑카충 했어. 막 이런.
욕 같아.
진짜 요새 아이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큰일이네.
아무튼 예, 생활정보 신조어 이야기 세상 바뀌는 거 따라잡으면서 살기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학생들이랑 자주 생활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단어들이야 이런 것들.
이게 뭐 외국어 통역하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통역하는 기계가 있어요.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면 필요한 것 같아.
그런 거죠.
해석하는 거.
오늘 오프닝 멘트 그렇게 했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서울의 중심이자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희 광화문, 세종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우리 주변에 있는 매우 다양한 건물들에 대해서 탈탈 털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더 재미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고 새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 방송이 이제 5월 달에 나가기는 하는데요. 이제 뭐 5월에 행사들은 거의 다 끝나셨을 테고, 그쵸?
전 아직 남았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남았어요.
5월에 휴일 한번 남았잖아요.
아, 석가탄신
휴일.
아, 연휴.
전 엄마 생신이어서.
아, 아무튼 그 어쨌든 5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리고 금방 이제 여름이 진짜 여름이
반이 지났어.
올해 여름 진짜 더울 것 같지 않아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름인데.
근데 나는 이번에 여름 좀 늦게 오는 것 같아.
아니요, 올해 엘니뇨가 제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여름에 더울 것 같긴 한데 좀 딴 때보다 늦게 오는 것 같다고요, 여름이.
근데 이제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도 막 되게 덥진 않아서.
슬슬 이제 진짜 오고 있어요, 여름이.
그렇죠. 어쨌든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여름 준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테니까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옷을 사실 테고.
아, 마닐라에 가야 되는데 6월에 화산이 안 터져야 되는데. 요새 환태평양 조사인데 그 판.
위험한 거 요즘.
그 판 불안하던데 요새.
그러니까.
그 판 전체적으로 다 지진 나고 뭐 난리 나던데.
조심하시고. 네. 여름을 어쨌든 잘 준비해 봅시다. 네. 저희가 언젠가부터는 순위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하고 있어요.
요즘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저도 가끔 보면은 아 요즘 순위가 너무 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몇이나 되나요 요새?
올랐을 때 500일 때.
아 그래요? 네. 방송 업로드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분발하셔서 재생 버튼과 좋아요.
우리가 너무 한쪽 방향에 그러니까. 치우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들 놀러 다니시느라 바쁜 것도 있고 요새 댓글도 좀 줄고 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재생 버튼, 좋아요 버튼 좀 자주자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메일이나 사연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 친절하고 즐겁고 재미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는 house.adjust@gmail.com이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에 오는 선물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시가로 서울을 팔면은 캐나다 한 두 개 살 수 있다 그러는 것 같아.
아 진짜?
시가로 서울 시가로... 땅을 다 팔면.
와.
괜찮은 네. 장사인 것 같아요.
좋지, 좋지. 이런 거 이런 거를 협동조합을 만든 거지.
그게 봉이 김선달이야.
캐나다 사기 협동조합. 아니 왜 요새 커피숍 한 개에 주인이 50명인 협동조합 그거
아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협동조합
캐나다 맞죠. 한 나라에 주인이 한 1200만 명 서울시민 이렇게 되는 거지
17일반에서
그렇지
몇백 년 걸리지 않겠어요 다 살려면 돈은 모이겠지만 캐나다에서 쉽게 안 팔 것 같은데
일단 저쪽이 동의를 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게 아니야 돈만 있다고
전쟁 날 수도 있어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네 한땐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아직도 피부가 너무 좋다고 30대처럼 안 보인다고 사람들 나를 보아주지만 내 마음속 외로움도 보일까나 일찍부터 일어나 세수하고 밤이 늦도록 노래하다 잠드는데도 외로움 이 시간은 대체 어디서 오나 외로움 이 기분은 대체 매일 밤 나는 기도하네 사랑 하나를 흔들어주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도록 송두리째 흔들어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도스가 만듭니다.